아, 이번에 이제 급작스럽게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났더니, 아, 이 비행기가 뉴욕을 가는구나. 예, 비행기를 타고 났더니 뉴욕행 비행기라고 하는 게 다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1982년 9월, 지금부터 약 33년 반 전에, 22살에, 그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간다고 하면서, 처음 갔던 공항이, 존 F. 케네디 공항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간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도 존 F. 케네디 공항을 몇번 갔는데 이번에 특별히 아예 혼사의 일로 이런 거 이제 가게 되면서 특별히 지난 몇달 동안 바쁜 가운데 인생을 생각해 보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 이런 시간을 이제 갖게 돼서 굉장히 여러 면에서 제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정도 안에 모든 걸다 끝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저께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건 불가능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미 설교 오늘 할걸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더니 그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설교는 이번 주에 맞는 설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설교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22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유학을 갈때말 그대로 혈혈단신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세 딸이 있고, 두 사위가 있고, 또 손녀가 하나가 있고, 그 당시 22살에 정말 패기 넘치는 그러한 그 젊은이였는데, 이제 보니까 56살에 거의 초로의 노인이 된것 같아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동안의 세상이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하니까, 한세번반 정도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유학 떠날 때 자동차 같은 거 거의 구경도 못 했는데, 집집마다 차가 하나씩 있고, 저희 집엔 차가 세 대가 있어요.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10위 안에 드는 그러한 놀라운 나라로 이 나라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 처음 유학 갈 때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공학 석사하고, 끝나고 나서 공학 박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외엔 다른 거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30, 한 5, 6년이 지난 이런 시점에 가서 보니, 제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주 번역자가 되어 있고, 또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한 600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에 목사가 되어 있고, 또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서 1년에도 수만 개, 지금까지 수십만 개 이와 같은 CD, 책자 이런 걸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얼굴이 많이 알려지는 이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는 가운데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복된 그와 같은 호칭도 이제 받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단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또 이런 가운데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예배당을 짓는다 그래요. 참 누가 보면 참 이게 별일이죠. 정말 상상도 못한 그와 같은 일들 내 삶에서 늘 생겨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늘 생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놀라거나 이상하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데, 최근 들어 제 삶에서 저 자신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제 막내 딸의 이름은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1992년 3월에 제가 여기 이나대학교 교수로 들어와서 그리고 1992년 12월에 이 땅에서 제가 낳은 막내 아이입니다. 올해 만 23살인데 결혼을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미국 사람하고 한다 그래요. 근데 키가 2미터라 그래요. 피부색도 좀 다르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제 아내는 지난해 겨울에 갔을 때 소개한다고 해서 제 아내는 당신만 나가봐라. 나는 관심이 없다. 당신 혼자 나가서 보라고. 뭐 상대방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가운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국 이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서 5일반 여정의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잠시 다녀왔습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힘든 그와 같은 여행이지만 잘 다녀왔습니다. 한 1년 반 전부터 지금의 사위와 사귄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줄곧 반대만 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못한 것이 지금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면서 아이가 확신에 차서 지금 직장도 다니고 또 대학원도 다니는데 이번 5월에 대학원 다 마치면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통보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결국 사위가 될 사위의 아버지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당신 아들하고 내 딸이 이제 결혼을 오래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위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이메일을 제게 보내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쓰더니 끝에 어른이 된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우리에게는 아이가 아무리 커도 아이예요. 40살이 돼도 저게 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이 어른이란 아이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런 굳건한 확신이 있어서 같이 일생 동안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하는 것. 이 시점에서 부모가 아이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와 제 아내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참 매우 훌륭하고, 미국의 웬만한 사람들이 알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됐어요. 사위도 한 번도 못 봤죠. 그렇죠. 어떤 가정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제큰 아이들하고, 또 사위하고, 다 상의를 하고 그리고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도착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저녁에 이제 사위가 왔습니다. 2m짜리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2m가 뭐또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인물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선하게 생기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이런 그 배우가 있는데 그런 배우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그집 부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좋은 그런 그 시부모님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주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 그 집에 가서 그집 가족들하고 사귀고 놀고 저녁 식사하고 그런 일들이 거의 2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됐고 그쪽에서 딸처럼 이제 대우해주고 그 아버지가 미국의 CBS라고 하는 그 방송국의 농구 해설자입니다. 그래서 농구 게임에도 데리고 가고 하여튼 지난 2년 동안 아이를 잘 돌봐줘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근데 참 우연의 일치랄까 그 부부가 올해 결혼 생활한 지 33년이 된다 그래요. 저희도 올해 결혼 생활한 지 33년이 됩니다. 근데 그집 부인이 그날 자기 남편을 두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지난 33년 동안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예, 부부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좋고, 예, 아이들 잘 키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우리 아이가 바른 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 하고, 예, 그 다음에 제큰 딸아이가 이번에 결혼하는 우리 사위, 그 다음에 내 딸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들을 모아서, 그래서 두 아이의 인생의 그 여정의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한 5, 6분짜리 같이 보는 가운데 온 식구가 같이 울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들어주신 축하 비디오 동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미국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또 그것도 같이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쪽 부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끝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20명이 모여있는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장이 엄청나게 커요. 클리브랜드 현대예술박물관이라고, 결혼식장 자체는 엄청나게 큰데, 저희가 결혼한 데는 조그만 장소였습니다. 그 안에서 20명이 모여서 온 가족이 협조하고, 하프 켜는 사람 데리고 오고, 사진 찍는 사람이 오고, 우리가 다꽃 장식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또 이번엔 특별하게, 우리 큰아이가, 한국인 2세 목사님을 주례로 이제 모셔왔어요. 그래서, 2세 이 목사님이, 훌륭한 그런 그 주례사 해주시고, 양가 아버지가, 이사무 정도 또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모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모이니까, 민족을 떠나서, 뭐, 국가를 떠나서, 피부 색깔을 떠나서, 뭐,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편안하게, 이 모든 것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둘이 결혼한다고 할 때,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이렇게 기뻐해 주고, 또 복된 소식을 전해주게 될 때, 에스더와 사위 알렉스가 매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 또 이번에 작은 결혼식이 참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에스더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이두 아이가 다 직장 다니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2시간 떨어진 자기들 도시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오기 바로 전날 밤에 에스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 이거 23살인데 여기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하고 살 건가?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 건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는 22살에 결혼했는데 난 23살에 결혼해요. 걱정할 거 없다고. 아빠는 24세 결혼했고, 다 그게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 뭐라 그럴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 둘을 맡기고 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떠나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22살이 될 때까지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가정의 도움으로 내가 되었고, 22살 이후, 그 이후로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는 내 처오해미와 그 다음에 내 처가의 모든 사람들, 그 화기애애한 그와 같은 그 처갓집의 그 분위기와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이 지금까지 윤택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됐어요. 이번에 이렇게 멀리 결혼하는데도 이모와 이모부가 오고 외삼촌과 사촌들이 오고 오지 못하는 사촌들은 미리 와서 축하를 해주고, 이제 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요새 한국에 2박 3일인가 무슨 그런 프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랬더니 언니로서 동생을 먼저 이제 시집 보내야 되니까 사실 우리 둘째 유니스가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협조해서 잘 해주고, 그러더니 마지막 날 저한테 나하고 승마를 좀 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딸이 워낙 말 타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피곤하지만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멀리 1시간쯤 이제 차를 타고 나가니까 말 태워주고 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일생에서 처음으로 딸과 함께 승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1시간 말 타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설교는 이미 준비가 됐는데 무언가 내 인생에 관련된 그런 걸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비행장에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내 아이를 혼자 두고 오는 이와 같은 그 아픔을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설교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낳은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 우리 찬송이, 찬양이, 제인이, 태인이 이런 모든 아이들, 우리 제시, 그렇죠? 여기 한번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길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이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들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전달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는 잠언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잠언 1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특별하게 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이 제게 휴가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들고 가고 이렇게 해도 사실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은 비행장에 가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비행기 안에서 준비하고 집에 내려서도 다시 한번 준비하고, 그러고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의 이름이 나오는데,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구나. 솔로몬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큰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사악한 탐욕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다시 돌아와서 삶을 마감하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이와 같은 조언과 충고의 말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잠언의 말을 솔로몬이 3,000개 이상 말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1장 8절에 내 아들아, 이내 아들아라고 하는 말이 잠언 전체에 걸쳐 2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1장인데 그 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한 말이 28번이 나오니까 거의 매장 한 번에 걸쳐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고, 우리 부모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줄 때, 그때 내 아들, 내 딸에게 주는 그런 말이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아마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충고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6절 가서 보니까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훈계라고 하는 걸 그래서 찾아보니까 훈계라는 말은 조심하도록 타이르는 말이 훈계예요. 조심하고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가 타일러는 말이죠. 그게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한, 명철이라고 한 말은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도 잊어버리고 알질 못하는데 그걸 깨닫도록 해주는, 예, 그와 같은 말들이 잠언의 말들이다. 그래서 또다시 지혜가 나오고 요새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 강의가 나오고 있는데 정의가 뭐고 판단의 공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판단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판단을 하되 공의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공평.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평하게 일러주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 가서 보면 단순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단순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너무 단순해서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 넘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감함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살펴보고, 정말 단순하게 주님을 믿으면서도 지혜롭게, 그 다음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해 이 잠언이 기록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잠언이 31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는다,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잠언을 읽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회고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특별히 젊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인생을 경영하고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텐데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도 거침이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그걸 더 배우라는 겁니다. 명철한 자, 내가 모든 것들을 듣고 읽고 깨달아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권고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 이런 것들 잘 깨달아서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삶의 지침서가 잠언입니다. 자, 이 안에 말 그대로 인생의 행복의 열쇠가 들어 있어요. 인생의 행복의 열쇠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그다음에 영적인 그런 문제에서 분별력을 발휘해서 잘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지혜롭게 분별 있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의롭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하고 매우 다릅니다. 이상하기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지혜롭다고 하면 거의 100%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다 하버드 대학 다녔다고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다녔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고 지성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를 추구하면 세상 공부는 못했어도 하나님은 안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많이 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위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2장에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엔 가난하게 살수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그 명예나 재물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추구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입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존귀함,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죽지 아니함,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꾸준히 참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논쟁하기 좋아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진리, 성경 말씀에 진리를 가르쳐줘도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악한 일들의 귀를 기울이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경로와 진노로 갚아주시며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 넣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아주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패망으로 사망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영웅 호골들이 지금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산 사람들, 선하게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옥에 가 있어요. 이게 지옥의 현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느 누구에게 내놔도 참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에 있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사랑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세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인물은 뭐 별로 잘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영웅 호골이다, 이런 얘기는 듣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옆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 한마디로 좀 쉽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마디로 쉽게 좀 정의를 내리면 여러분이 좀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볼게요. 자기 위치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생각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절대 그 공의와 거룩하심 앞에 볼때 저는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사람. 그냥 빈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두면,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살아서 무엇을 할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그냥 마음속에서 고백이 돼서 나오는 이런 사람. 자기 위치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공학 박사라고 뭘 했어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어로 얘기하면 just nothing.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재산이 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렇죠? 제가 지혜가 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nothing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자기 자신을 파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 볼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셨구나 하는 성육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오시고도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염소나 소나 이런 거 매번 드려도 겨우 덮어만 주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한 번에 대신 죽어주시니까,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져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이 일시에 제거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해가 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온 세상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주시기 위해서 재림을 늦추시며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몸소 실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뒤로 놓으시고, 앞으로 영원한 그러한 그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믿겨지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에게는 불의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롭게 심판하셔서 한부류에게는 지옥을 허락하시고 한부류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갇혀 있어요. 시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시간이란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가 되는 이런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다시 돌아가서 1장 7절 가서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무섭게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을 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심판의 그런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죽이되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인 뒤에 몸과 혼, 이둘 다를 지옥에서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려다 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불신자는 심판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도 심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 안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그분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될 날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항상 내 주위를, 내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러한 이 의식, 이런 의식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요즘 인터넷 이런 데 가면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나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개천에서 용이 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계룡이라 그러죠, 보통. 제가 계룡이에요. 요즘 또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흙수저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누가 뭐라 얘기해도 계룡을 믿고 흙수저를 믿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가 다윗과 다니엘과 여러분 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 다 보세요. 다 계룡이에요. 다 흙수저예요. 가서 보세요. 다 흙수저. 노예 신분으로. 그렇죠.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조그만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런 사람들의 역사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한 그런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집이 부자라 유학 간거 아닙니다. 제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남들보다 있어서 유학도 가고 공학 박사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22살 어린 나이에 유학 간 이후로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그런 임재가 있어서 내가 특별한 이런 갈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란 매주 수요일마다 미국 사람들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살던 그 도시에는 한국 사람이 한 서너 명 정도뿐이 없는 그런 도시예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생긴 이거 차이니즈가 나타나면 이거 보는 것 자체가 희귀한 그런 동네에 제가 가서 그 조그만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이 사람이 매주 나타나죠. 매주 수요일 날 나타나죠. 그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 사람들 보기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던 성경이 킹잼 성경이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예. 거기 독립침례교회를 제가 그때부터 다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학교 옆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시간에 내가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받는 돈이 얼마가 안 됐지만 수입의 일정 부분 적어도 내가 10분의 1 이상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도 번역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도 하게 되고 심지어 이단의 소리를 그와 같은 악한 것과 같은 이 험담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난 한 2, 30년 동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몰아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몰아가는 대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며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나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 나 자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그다음에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그런 강도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은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 개인의 일이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것이다라고는 확신이 있어요. 그 없어질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으면 곧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물러날 것과 같은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모든 단어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보존 사역에 관한 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아이들인 여러 성도들에게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위에서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내려다 보신다고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경건서적을 읽고 이러는 가운데 이와 같은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생긴 이후에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발걸음을 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리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악한 자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의 특징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의 특징을 잠언을 통해서 제가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1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아들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고 이게 명령을 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의 권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요. 2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혀를 조심하고 입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고 입을 조심해. 1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1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퍼뜨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퍼뜨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혼들을 구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고 14장 1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결국 3장 35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제가 두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큰 사위의 부모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결혼을 시킨 막내딸의 사위가 되는 그 아이의 부모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부자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사돈 되는 그런 분들이 뭐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경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모든 지혜,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 저는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는 가난한 분들이에요.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게 전수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제 하나님을 전수했고, 제가 우리의 세 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줬고, 그 다음에 제 큰 사위, 제 막내 사위, 지금 갓 태어난 우리의 손녀 연소에게도 아이가 말을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전수해 줄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게 가장 큰 행복.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장수의 복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복이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이 돼 있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아버지 어머니를 멸시하면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멸시한다고 하면 오늘 당장 회개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남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공경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를 쓴다고 히브리서 12장 2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세상의 왕들이 정해준 더러운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작정을 할수 있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들인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 가서 보니까 죄를 조롱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다. 10장 18절 가서 보니까 헐뜯는 말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장 11절, 개가 뭘 먹다가 보니까 맞질 않아요. 그래서 토해냈어요. 그러고 가서 그걸 또 다시 먹거든요. 개가 토한 것을, 자기가 토한 것을 가서 또 먹는 것처럼 자기의 어리석음을 또 가서 먹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옷을 이렇게 입으면 어때요? 저렇게 입으면 어때요? 꼭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옷 입으면 어떻게 볼까? 머리를 이렇게 하면 항상 관심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저는 이런 거다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6천원짜리, 5천원짜리 이런 넥타이를 메고 왔어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건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노력해서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의롭게 살진데, 내가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잠언 29장 25절에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사람의 올무에 걸린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올무에 걸릴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마귀의 올무에 걸려 마귀와 함께 지옥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집트 탈출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저 저주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텐트 안에 들어가 봤더니 탐욕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저 아름다운 옷, 저걸 좀 숨겨두고 내가 나중에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변만 돌아봤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됐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숨겨두었지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신정국가 시대라 하나님께서 이를 벌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을 아골골짜기로 데려다가 돌에 쳐서 죽이는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의 일이 여호수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알렉스라고 한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아이를 사위로 맞으면서 이 땅에서 미국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준 말씀이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을 너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쉽게 말씀드려 이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물질의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를 요약한 거예요. 3절 가서 보니까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진리, 하나님의 진리, 확고한 그런 말씀. 그런데 진리만 너무 주장하면 그러면 복을 받기 어려워요. 뭐가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달해 주셔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달해 주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 그것을 내 목에 달아매라는 겁니다. 달아매라. 내 마음판에 이걸 기록해라. 긍휼과 진리. 가정생활할 때 남편과 아내가 긍휼 가지고 서로 대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호의를 입으면 인생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고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복을 여러분에게 갖다 퍼주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가 배운 게 이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수입의 한 10분의 1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 돌아가는 논리로, 아니 지금도 빠듯한데 거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빠듯한데 어떻게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9절에 있는 대로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내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 이건 구약 시대에나 가능한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의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 우리 미디어 선교 헌금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한 가정에 한 40만 원 꼴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월쯤에 가면 우리가 건물 헌금 합시다 하면 한 가정당 한 100만 원 꼴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충 드려요. 그럼 저는 그거에 세네 배를 해요. 왜 그래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삶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참으로 기쁘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물질 때문에 걱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예.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하라고 그러고 헌금 많이 하라고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예,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따를 것 같으면 어떻게 돈을 들였는데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사는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얼마나 선택이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선택해야 될게 많아요. 그때마다 뭘 간구해요? 하나님,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룡산에 가서 이거 뭐 들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를 해주시냐. 여기 6절,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결혼할 때나, 심지어 우리가 이혼할 때도 있어요. 이러할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때까지? 죽음의 침상 앞에서 내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일을 하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로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공부를 잘할 때도, 공부를 잘 못할 때도, 재산이 많이 있을 때도, 재산이 적을 때에도, 내게 지식이 많을 때, 지식이 적을 때, 그렇지. 모든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세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간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악을 떠나려고 발버둥 치면 노력하게 될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면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깊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받기 원하는 물질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영적인 축복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기본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또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이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잠언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한번 하길 원합니다 하고 다짐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목에 붙잡아 매야 되는 거예요. 목에 붙잡아 맨다고 하는 얘기는 주일학교에서, 집에서, 교회 예배 드릴 때, 모든 거할 때마다 이게 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 미국 가면 아이를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어떻게 개줄을 매나요? 긴 줄을. 그 어디 가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의 줄로 매놓는 거예요. 악한 데 가지 못하도록 매놓는 겁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할 때 집에서, 사회에서, 차에서, 주방에서, 공항에서, 교회에서 집을 사고 팔고 이사하고 이 모든 일을 할때 주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때 건강의 복이 오죠. 여기 건강의 복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된다. 이것이 히브리식, 다시 말씀드려 건강에 대한 축복이에요. 내 뼈에 골수가 돼. 골수가 뼈에 가득 차면 그럼 뼈가 건강해서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만 내 창고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가득 넘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라잡아 주신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받아주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는데도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징계가 임해요, 내게. 슬픔이 임할 때가 있어요. 고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래?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 점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우리의 것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몸에 그를 치는 가시가 들어와서 그를 괴롭게 하는데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세번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가시가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교만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쓰러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까봐 내가 너를 낮추기 위해서 이 가시를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대적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받아들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면 그대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갖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럴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났어요. 지금 죽여도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예, 이 모든 사역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면 언제라도 제가 행복하게 모든 거다 내어놓을 것과 같은 각오가 돼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께 명예의 욕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옥 불 속에 영원 무궁토록 쳐넣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발걸음을 떼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걸 맡고 있는 청지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징계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다가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두 구절 말씀만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아들아 그랬더니 딸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찬양이 찬송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10절에 있는 말이에요. 8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내는 솔로몬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여기 나와 있는 내 명령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들로 이미 입양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잊지 않고 그 명령들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